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여전히 영적 무기력한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죄악의 사슬이 끊겨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삶 굴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굴복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림이고 유사한 관련 어휘로는 굴종, 항복, 복종 등이 있습니다. 도전과 쟁취, 성공의 삶을 외치는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굴복이 요구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그게 마음에 다가오는데, 굴복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굴복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했을 때 자기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굴복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굴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아가 완전히 주님의 뜻에 굴복되어져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굴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은 성령의 그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굴복의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상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그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길 원했고,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길 원했고, 좀 더 그 세상적인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더덥고 정처없고 정말 그 허무한 삶인지 주님께서 사실상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또 살고 그랬지만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삶은 점점점 더 그 어려운 그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그 사랑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정말 처음 하나님께 그 굴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참으로 회개케 했고 정말 제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부인이 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전적인 어떤 그 회개 경험을 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완전한 굴복이 참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전에 정말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 의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까 전에 굴복이라는 의미가 복종과 같아야 했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는 굴복의 삶으로 계속 해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도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비워서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이 굴복된 삶 그리고 사람과 같이 죄의 형체까지 굴복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것은 왕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죄인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 어떻게 뻣뻣이 서 있어요. 꿇어 엎드려서 그 심판자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 굴복하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굴복하셨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까지 굴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성육신하신 삶은 굴복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의를 그대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굴복이 없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예쓰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굴복 아까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그동안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삶 속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굴복될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생의 뿐만 아니라 33년 반의 그 삶 자체가 굴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굴복을 안다면은 그 굴복의 삶을 쫓아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삶이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된 의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굴복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굴복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과 이렇게 복종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이런 굴복된 삶, 복종이 없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복종하시는 삶을 결정하신 거죠. 그건 뭐냐면 그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그때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큰 것을 사람에게 혜택을 준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에게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사람을 대신해서 줘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굴복되는 삶이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자체가 벌써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새 희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저 불가능한 존재. 우리는 그동안 해봤잖아요.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보고 별별 종교적인 생각들도 다 가지고 종교적인 관념들도 가지고 뭐 형식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죄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보고 아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자가 굴복할 수 있다. 굴복해 주실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찌나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사실은 굴복인데 그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의지로 그것을 하나님께 꺾어서 드리려고 무척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그게 도루암을 타불이라고 그러죠. 오늘 분명히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2-3일 지나면 다시 나의 의지가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척 저도 그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여러 형제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고 정말 그 후로는 굴복이 어떤 건지 정말 경험하게 되고 순종이 어떤 건지 이제는 그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진정한 굴복이 저는 시작이 된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굴복의 의미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되는데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엎어졌거든요.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름다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다 썩은 것과 같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 굴복하려는 그러한 물론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선택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적인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고 오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금 아까 이 자매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는 그 의지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의지를 우리가 매 순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내 뜻대로 나의 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다, 마음을 드린다, 헌신을 한다 이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꺾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죠. 의지는 뭐냐면 결국 선택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대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이 의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선택을 했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어떠한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방금 우리 형제님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성령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굴복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지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쫓아서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굴복의 삶이 어떻다는 것이 알고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단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과 주님의 그 하늘에부터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러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지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꺾고 굴복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품으라 그랬죠.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굴복하고 꺾지 않으면은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고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육신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즉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속 살다 보면은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굴복하는가도 모르고 그냥 육신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처음에 받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하는 거로 착각하면서 죄를 지어도 무뎌지는 그런 그렇죠.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결국 우리는 계속적인 자아 부인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굴복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현재 그것은 그냥 그대로 된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현재 내 육신은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육신의 싸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계속 유혹과 아니면 어떤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산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저에게 크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현재 제 생각에 듣기엔 전혀 나의 뜻하고는 또 내가 양심적으로 들었을 땐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의 얘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존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저는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모든 완전한 그 죄성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흠도 없고 정말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해주신다고 지금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신앙적으로 또한 진리적인 방면에서 빛 가운데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말을 아무런 감정의 요동도 없이 정말 진심으로 제가 듣고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게 없는데 그러냐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날 같았으면은 제가 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왜 모든 분쟁과 어려움이 생기냐면 자기가 옳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에 진리적인 방면에서 옳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쟁이 있고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이 권면을 해줄 때 우리가 나 자신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상대방한테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올 때 어떤 의견 차이가 올 때 내가 아무리 올바른 의견을 내놨을지라도 거절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마음의 불편함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진리의 반석 대신 그 예수님께 떨어져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굴복이라는 문제가 물론 이제 굴복하면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굴복하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그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는 정말 굴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데 이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굴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우리는 원래부터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잃을 수 없다. 물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영위를 해도 그게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쉽게 가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곧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부인하고 죄를 선택하는 건 아주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거거든요. 아주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그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오히려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창조주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를 잘못된 것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 우리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순간순간 무엇인가 선택하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도 선택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무언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죽어 있는 사람만 선택하지 않지 나머지는 다 선택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항상 뭐 편한 것을 원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먼 곳으로 가야 된다면 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선택이고 의지거든요. 의지를 주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의지를 활용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데도 아 지금은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피곤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삶. 그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고린도전서 보면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칼빈주의자도 자기가 선택 안 한다고 해도 다 선택을 하고 사는 거. 그렇군요. 육신적인 걸 선택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서로 둘이 대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그 뱀의 그것이 서로 대적하며 그 후손들도 대적한다는 그 적개심을 넣어준 하나님의 그 새롭게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그 의지를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꺾어서 낮출 때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범죄했지만은 나중에 네가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내가 죄를 다스리라는 그런 약속을 또 해주셨거든. 근데 가인은 자기가 어떤 죄를 그할 때 꺾지 않고 굴복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죠. 우리가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가인 아간이 그 하나님께서 그 거만 여리고성에서 그 훔쳤던 것을 그가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그 나올 때 몇 번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때마다 굴복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걸 굴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굴복한 자와 그러나 굴복했던 자, 즉 아브라함 같은 자는 하나님 말씀 있을 때 모리아산에 들이라 할 때 그 자신의 의지를 꺾었거든요. 굴복했거든요. 순종의 삶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성경에 굴복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라고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이 곧 성령의 음성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음성에 굴복했더라면은 그가 지금 열두 제자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건데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삶도 굴복하지 않은 삶이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소욕들을 행할 때는 굴복하지 않을 때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결국은 진노로 가는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실례로 하나 굴복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방학을 끝내고 명절을 끝내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저한테 일이 거의가 대부분 다 일이 다 하고 다른 사람은 일이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돌고 와서 이제 두 번 다시 한 번 더 두 번의 일을 하는데 배송을 하는데 나중에 갔는데 저한테 일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일을 또 시키더라고요. 마트에 가갖고 두부를 40판인가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나한테 시키는데 순간적으로 아니 다른 사람 시키지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버렸다고 그래요. 자기 일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른 데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한 가지인데 저는 네 가지의 일이 있는데도 그게 다 덤으로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나밖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순간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목수로 있을 때 공생애 하기 전에 왔을 때 어떤 식탁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을 했는데 또 일을 또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왔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뭐 아주 악독한 사람을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그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아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요동이 일어나고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는데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라고 제 의지를 제 생각을 꺾으니까 그 순간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부가 100 얼마 40판 가까이 되면 3kg짜리니까 1120kg인데 그걸 다 옮겨 담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고 힘이 드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가니까 다른 사람이 준비해두고 일이 착착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의지를 꺾고 굴복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정말 체험을 했죠. 생활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절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상에서 지금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듯이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사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우리 의인들, 그분들의 어떤 굴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과 생각대로 정말 인생을 이렇게 도모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는데 이 라반은 한수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속인 그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문에 기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데 야곱은 정말 그 밤새도록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그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 그리스도와 씨름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씨름하는 상태를 울며 통회하며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길 원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그거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받아주시길 바랬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뭘 쳤어요?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 환도뼈는 인간의 몸속에서 가장 끈질긴 아주 질긴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어떤 그 욕심과 인간의 어떤 우리는 그 환도뼈에 있는 그 힘줄처럼 정말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거든요. 육신의 생명력을. 근데 그거를 야곱 스스로 그것을 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주셔서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절며 아마 지팡이를 짚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분이엘의 아침을 이렇게 쭉 그 떠나는 경험이 맞는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굴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도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거는 뭐냐 하면 품어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해주실 때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그 부분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은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결정할 때 물론 그 결정력 때문에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굴복시키게끔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의 활용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은 알레르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100%의 그 은혜의 능력 아래 우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선택을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은 그 신루암에서 눈을 뜬 자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이거로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 마음속에는 사탄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굴복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사탄의 정신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이웃에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굴복하지 않은 삶은 정말로 그 아비의 욕심을 행하라고 할 정도로 그 너희 아비는 사탄이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돌이켜라고 했지만은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반역하고 쫓겨나는 것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을 오늘날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사탄처럼 하늘에서 쫓겨나서 루시퍼처럼 그리고 나중에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굴복은 그런 좀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굴복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 굴복이다.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멘. 그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굴복이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굴복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